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하나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삶은 참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편할 날이 없었고 또 머리 들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크리스찬이라는 거에 크리스찬의 IAN 뒤에 있는 거 CHRIST하고 IAN 뒤에 있는 IAN은 I am nothing입니다. I am nothing.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 평강이 있고 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11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말이에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명령을 내렸으니 이는 만일 누구든지 주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면 이를 알려서 주를 붙잡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지명수배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지명수배된 이런 상태예요. 체포령이 내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것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타나시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가 신고하면 붙잡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우리 한번 그 주님이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던가 한번 27절, 28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앞서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혼이 참 괴로워서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창조물들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음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얼마나 괴로우면은 몸을 벗어나서 주님 만나는 이 순간을 바라보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 혼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사는 겁니다. 힘을 얻고 사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사라는 나사로가 이제 함께 식탁에 앉아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는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 봉사를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여기 이제 3장에 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기사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값진 매우 값진 감송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인 까닭에 돈주머니를 맡아서 그 안에 넣은 것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이렇게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의 나를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주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왔으니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저 메시지 나왔던 그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그 여인과 다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그 성읍에서 죄인이었고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감송향유 한 리터를 가져와가지고 발에 붓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 집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 그런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 요즘 보면 말이죠. 정말로 주의 일을 하려고 들면은 인색하단 말도 있고 왜 커뮤니티 봉사를 하지 않느냐. 왜 세상에 환원하지 않느냐. 교회 들어온 돈을 왜 세상으로 환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게 무슨 기업입니까, 교회가? 교회가 기업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죠. 세상 나라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사회봉사하는 교회를 인기가 있어 하고 사람들도 사회봉사하는 것을 인기가 있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봉사에 참여하면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형신도들도 그렇고 사회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고 결국은 한잔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치권에도 들어가고 그래요. 요즘에 보면 기독교계에서 이 사회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 탈북자들 가난한 사람들 많이 먹이면 좋죠. 그냥 드러나니까 그런 데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세요. 이 여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 줬습니까? 주님의 발에다가 다 보았습니다. 주님의 발에다가.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렇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은 주님의 발입니다. 사실 전도자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거 뭐 보면은 우습다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다가 돈을 갖다 바치면 어떻게 돼요? 낭비다 이거예요. 낭비. 그러니까 지금 진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되죠. 특히 큰 교회일수록. 아, 교회가 큰데 말이지 왜 사회봉사를 안 하느냐. 이 주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들여 온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게 구제입니다. 교회에서 구제는 구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와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부터 살려놓은 다음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쓰럽죠.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 도와줘도요, 끊일 수가 없어요. 끊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신 데 써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사실 여기 가룟 유다가 지금 그랬다고 그랬지만요. 다른 데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다 합세했다고 돼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거기 합세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사회복지와 사회질서. 사회복지를 해야지. 그 다음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 사회질서. 요즘에 전도해보세요. 막 전도하면 아니 질서를 괴롭히는 자들이라고 그러거든. 예수 믿으라면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되느냐고 질서를 괴롭힌다. 요즘 질서가 뭡니까? 노솔리스팅이라는 게 뭐죠? 가게에 붙여놓은 거 보면 아무나 들어와서 무엇을 사라고 권유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건 전도도 포함되거든요. 가서 전도하면 뭐죠? 이건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데가 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 질서를 파괴해야만 사람을 끄집어올 수 있는 그거 다 지키다 보면 못하는 거예요. 전도. 그렇기 때문에 다 지키다 보면 아무거든. 이 보면 선교지 가보면 다 지키다 보면 전도도 못하고 있는 거야.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중국 가보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 우린 다니면서 전도 다 했죠. 길거리에서 그때 주선교사님이 믿자마자 갔는데 길거리 지나는 사람 붙잡고 세 사람을 연결 시키더라고. 중국 연변에서 말이에요. 아, 전도하면 큰일 난대. 아,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 사람이 죽어가는 게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밤에는 다니면서 그냥 밤에 막 다니다 소리 지르고 다녔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이야. 막 소리 지르고 막 다니다가 막 도망갔지, 나중에. 그 다음에 이북 사람들이라는 식당에 들어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또 전도하고 말이죠. 소란하죠? 그 사도바리 가면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세상이 소란한 게 뭐예요? 막 갇혀있는 걸 소란케 해야만 사람이 끌려오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다. 좀 무식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명절날 7장에 보니까 그때도 유월절 아닙니까? 장막절. 가가지고 뭐라 해야 돼?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시길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지금 가서 소리 질러보세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 질러본 사람만 알아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거리에서 설교했어요. 거리에서 전도하고 거리에서 설교했어요. 거리에 나가야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가운데 마귀에 섞여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보면은 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교회 속에 있어요. 교회 속에.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래요. 어느 여자 목사님인데 우리 코비나 했을 때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전도 한국마켓 나갔는데 그분이 우리하고 계속 같이 나가는데 그분이 그래요. 미국 교회는 전도하자 그러면은 회의한대. 회의하다 보면 누가 관대를 한대. 아, 그래도 뭐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지 어떻게. 그러다 보면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여기 가룟유다처럼 아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방해하는가 하면 안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렇습니다. 꼭 그래요. 그저 그 알베르토가 쓴 거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예수회에서 교파마다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그 교회를 막 와해시키고 방해하고 막 그냥 목사님들 성적으로 막 그냥 유혹해가지고 넘어가게 하고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문제로 물려놨다 할 때 무조건 목사님이 욕할 게 아니에요. 말은 못하죠. 그러나 사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누가 무슨 말 들을 때 굉장히 조심한 그분들을 기도해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 그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안 돼요. 응? 주님 만나봐야 한다고. 옛날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딱 교회 들어오더니 애를 안고 들어와가지고 다들 설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방계상에 딱 갖다 놓으면 당신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신 아들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받았대잖아. 그 여인이 유일하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쫓겨났죠 거기서 교회에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그 애를 안고 다니면서 젖을 동냥으로 다닌 거예요. 젖을. 몇 년이 지났어요. 목사님이 입가만 안 열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이 목사님이 다시 교회를 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이는 컸죠. 그 여인이 온 거예요. 그 얘기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님 천국 가기 전에는 거치할 곳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그때 가서 주님하고 얘기해야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화날 것도 없고 어? 내가 누구 얘기할 것도 없고 그죠? 주님 앞에서 할 얘기만 생각해도 우린 할 게 없는 거예요. 어? 지난 우리 기도회 때 그런 말씀 했잖아요. 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마음의 의도가 다 드러날 텐데 에? 내가 하나님을 잘했다 누가 칭찬해도 뭐 들을 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일만 해도 내 마음의 의도가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내 인기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 앞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이 욕을 해도 내 마음 하나가 주님과 합하면 그 주님만 나면 그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허전하고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말 하면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 여인은 그렇게 욕을 해도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마르다는 막 그냥 음식 준비하고 장황하면서 어떨 때는 주님 이 내 동생 좀 불러가지고 일 시키라고 주님 보고 명령했어요. 다른 데 보면은 주님 보고 명령했다니까 마르다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안 하는 사람 보면은 너는 기도만 하냐? 너는 말씀 공부만 하면 최고냐? 아니 봉사를 하느냐 그런다고요. 물론 봉사도 해야 돼요. 어?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막 주님 보고 시킨다고요. 주님 보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죠?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네 누이 마리아는 네 자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취했다. 가장 좋은 거 하나 취했단 말이에요. 가질 많죠 우리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현재. 나한테 가장 중요한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다 보면 단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자기 할 수 있는 걸 했죠. 왜? 때가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새벽 일찍이 여인들 다 달려갔습니다. 주님마저. 그때 향유 가지고 달려갔다고 그때. 그런데 주님이 이미 부활해가지고 일어난 다음인데 향유가 필요 없어요. 향유란 거는 주님이 장사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니까 주님이 장사하기 죽으시기 직전에 이거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제 붙잡혀 가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 본 거예요. 남길 것도 반 남길 것도 없어요. 주님이 붙잡혀 가니까. 다른 여인들은 때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가져갔는데 하나도 못 써먹었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 땅에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쓰지 않은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경청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아 이분이 죽으셔야 된다는 걸 알았고 이분이 죽으시면 내 죄 때문에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뭔가 19장 10절 그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10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의 증거, 주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앞으로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앞으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될 걸 알았죠. 우리가 지금 지나갔으니까 성경 기록됐으니까 알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마리아만큼 제자들도 몰랐다고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고 예언의 영이신 주님의 증거가 뭔가 이걸 아는 사람들은 바로 뭘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일단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못해 전도가 끝나는 거예요. 영혼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죠. 주님께서는 7절에 여기 본문 7절에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14장 8절에 보면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옛날에 여러분 그 찬송가를 보게 되면요. 찬송가 그 옛날 1800년대, 1900년 초에 이렇게 만든 찬송 보면은, 이게 만든 사람 보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죠. 크로스비. 응? 나도 그거 많이 봤어요. 이 사람은 눈이 먼 사람입니다. 눈이 먼 사람. 눈이 멀은 사람으로서 내가 뭘 할 건가. 응? 그 찬송을 만든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도 눈이 멀었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가 하면은, 글자를 못 보잖아요. 글자를 못 보니까, 점자 있다, 점자. 점자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점자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마비된 거야. 손발이 다 마비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자를,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요. 입으로. 이래가지고 점자를 읽었어요. 그 사람은 평생 주님의 말씀하고 그렇게 기술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가만두어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선 거예요. 방해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방해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예. 이게 8절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엔의 그 식량 국제 식량 기구 있잖아요. Food 그게 뭐죠? F 그 뭐라 그러더라? 국제 식량 기구라고 해서 유엔에 세자예요 세자.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국제 식량 기구의 보고에 가면은 전 세계 식량을 다 나눠 먹으면 다 배불리 먹는다는 거야. 그 직업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는 건 뭐죠? 인간의 이 국경과 인간의 경제 시스템, 이 경제 시스템 전부 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따져보면 전부 욕심으로 된 거예요. 공산주의도 남을 뭐 잘 먹인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먼저 먹겠다는 얘기. 자기들이 먼저 먹은 다음에 나머지 나누겠다는 얘기거든. 자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체제가 있는 한 가난한 사람이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한 나라로 통치하게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 얘기 들어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무섭지 않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높아하지만 나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낮아지는 사람이 바로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서로 높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냥 있다는 얘기는 내가 다시 왕으로 오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일이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뭐, 1인당 20불 대주고 그래도 끊임없는 거예요. 자꾸 애는 태어나.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일이 뭐냐 이거야, 우리 할 일이. 할 일은 많은데, 나에게 할 일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맡겨준 게 뭐냐. 이걸 하게 되면은 또 때가 지나면 다른 걸 준다고요. 다른 거죠. 저는 그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처음 거듭나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그 찬양인도, 구역예배 찬양인도, 그 다음에 안내위원, 그 다음에 헌금위원,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더라고, 잡을. 하나하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걸 맡겨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아멘. 맡겨주는 거예요. 예.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순종해. 근데 주님의 명령은 사람을 통해 얘기하죠. 말씀을 통해 하지만 우리가 무지하니까 사람을 통해 말씀만 해. 사람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사람들이 무슨 얘기할 때 그걸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도 어느 집에 갔더니 오신 지 두 달도 안 되는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셔가지고 부모를 먼저 공경하고 부모를 먼저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말씀이고 두 번째 가니까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식은 두 번째거든. 근데 자식 문제 때문에 빨리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 그 다음에 자식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왔거든요. 지금 신방해가지고. 근데 참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러면 이것 좀 존중 보게 됐어요. 약속에는 첫 개명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려 그런 거예요. 안 들려서. 네? 참, 그거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사는 거, 어디 가는 것도 그 동기가 어떤 동기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 내 유익을 위한 건가.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이 마리아는 주님의 유익을 위한 거죠. 주님의 유익. 그렇잖아요. 자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향유보따라 주님께서 무슨 뭐, 주님의 몸은 썩지 않죠, 원래가. 썩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을 들여가지고, 장사를 예리하고, 주먹 무덤에서 그 향유, 주님의 몸에 발라놨을 때 그 향유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몸은 썩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했죠. 여기서 참 우리는 이 여인이 한 거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파된다고 주님이 그랬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인들에 관한 우리가 그 주일마다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여인들에 대한 믿음을 많이 지금까지 했는데 수없이 했잖아요. 여인들 중에서 참 그 상 받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참 많을 것 같아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주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왔더니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그랬죠. 이 율법사가 와가지고 제일 큰 계명이 뭐냐 그랬죠. 제일 큰 계명이. 그러니까 뭐라 했죠 주님이? 첫째는 주노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둘째는 이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고. 그러니까 둘째라고 그게 둘째. 첫째를 하지 않고 둘째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를 하고 둘째를 해야죠. 그렇죠. 이 여인은 첫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첫째 그렇죠. 첫째를 하려고 그러니까 왜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웃사랑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 사랑이 먼저죠.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 배죠. 자기 배를 위한 거다. 자기 배가 신이다. 사도바울 서신서 보면은 그들의 배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은 배라고 그랬죠, 배. 배를 섬기는 사람. 내가 조금 내 지위라든가 내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질 때는 그것 때문에 무조건 달려드는 거예요. 예. 이 동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말은 겉으로는 다른 얘기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갔을 거야, 자기들한테. 떨어져 나가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불사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사로를 살려놨는데 그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놨는데 또 죽이면 또 살리면 어떡할 거야? 그럼 자기들은 더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큼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사람들이. 참 우리가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렵어요.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거 행한다는 게. 1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고 외치더라.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도다라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서야 이 일들이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 행한 것인 줄 기억하더라. 그때 주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부르시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을 때 주와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더라. 이런 연유로 큰 무리도 주를 맞으니 이는 주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는지 아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도다 라고 하더라. 이 종려나무는 말이죠. 그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즐거움의 상징. 이런 신명기 34장 3절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종려나무가 많은 곳이었어요. 우리 여기도 지금 저기 어디죠? 조시아 출이라는 동네 가면 거기 팜추리가 엄청나게 많죠. 팜추리 많이 키우는 거기서. 신명기. 그 여리고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신명기 몇 장에 나와 있는가 하면 34장 3절. 보면 남쪽과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 주셨더라. 종려나무 성읍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가 종려나무 성읍.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호산나라는 말은요. 호산나! 호산나!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거는 즐거움의 승리의 외침인데, 승리의 외침인데,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라고요. 승리의 승리. 구원의 승리.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뜻이 있죠.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레위기서 23장 34절로 40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성경 좀 찾아보죠. 레위기서 23장 34절로 34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일곱째 달입니다. 일곱째 달이니까 우리 달력을 하면은 9월하고 10월 한 중순쯤 돼요. 10월 중순쯤. 그러니까는 주님이 재림하는 거는 이 장막절의 그 모형이기 때문에 유대 원력으로 일곱째 달쯤에서 오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입니다. 이거는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은 심판하게 오시는 그 재림은 바로 일곱째 달에 있는 걸 여기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장막절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쭉 있지만 다 읽지 말고 4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시내 버들들을 취하여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이 종려나무는요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 예. 여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할 것은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더라. 그렇죠? 네? 이건 재림의 모습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환란을 통과한 많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죄를 짓고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아멘. 14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모든 족속과 언어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거듭난 성도들만 휴거되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휴거되는데 주님이 재림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은 그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환난 때에도. 근데 굉장히 고통이겠죠. 굉장히 고통이겠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무리가 그때 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성녀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좀 악하게 살았더라도 절대로 올라가요, 하늘에. 올라가는데 문제는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갑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가 몸으로 행한 선악간의 이의를 계산합니다. 어? 계산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가 매사에 조심하게 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주님의 피공로로. 지옥은 못 가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 마음의 묵상과 입의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는 거 말씀 있잖아요. 이게 요즘 크리스천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마음하고 입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뭐 외식이죠. 그죠? 이게 바리새인이야, 이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해야 된다고요. 솔직하고,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솔직해야 되는데 솔직하지 않아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거, 이게 다 주님 앞에 계산돼요. 말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의도가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때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거 안 하면은 연옥이 아니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계산해야 된다니까. 우리 이번 주일날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번에는 메시지가 길어가지고 그냥 두 장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 옛날 뭐 차불인자 세 개를 붙여놔가지고 참 살인을 면했던 사람 있지만은 진짜 차불인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나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함부로 악한 마음을 품어요. 그렇죠? 딱 거기면 들통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참 우리가 축복인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니까 지금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하는 것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고생하고 살잖아. 고생하고 사는데 그 사람들 성령을 거듭나게 해주는 게 가장 축복 아닙니까? 그게 가장 귀한 일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사역에 부를 때 그렇게 아껴주더라고요. 돈을 평생 벌어봐라. 네가 얼마 벌겠냐. 네 어카운트에 몇 백만 불 있겠냐 그러더라고. 아, 백만 불은 가장 모자랄 것 같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써도 모자라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영혼을 하늘로 옮겨주는 거예요, 하늘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말이죠.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축복이라고요. 사도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장가도 안 가고, 만물의 찢기가 되고, 정말 비참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주님이 안 해지기 때문에 그런 절대 낙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한번 스가랴 9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이것도 제림에 관한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시작.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지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이거는 진짜 왕이시지만은 거절당하는 왕, 십자가에 죽으실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렇죠? 예언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랬죠. 빌라도에게 붙잡혀 갔을 때 지금은 이 세상이 내게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얘기 뭐지? 앞으로는 내 세상이 될 거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주님의 나라 한 왕 한 주가 있으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했죠. 세상 임금이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사도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함께 고난받은 사람들은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들이 지금 올 때 형편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명호사 그지꼬라고서 내려가지고 마패 달고 이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막 멸시당하고 말이죠. 구걸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명호사 출두고 그런 날에 그냥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패가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있잖아요. 마패가 있기 때문에 겉은 상관없는 거예요. 겉이 그지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이 뭐 달아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마패가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는 버린 자라. 그런 너희는 우리가 버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죠. 그 때문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목사 보면요. 항상 같이 다닐 때 그걸 느끼잖아요. 떳떳하죠. 뭐. 떳떳해. 떳떳해요. 옛날에 뭐 한국의 고려시대나 뭐 이럴 때 말이죠. 불교의 중들도 그래서 뭔가 도통한 사람들 말이에요. 사람 만나면 누더기 옷 걸고 다니면서도 사람 만나면 확 이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 남들은 뭔가 깨달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 있는 사람이 사람 앞에 가서 돈 많은 사람에다가 굶직굶직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요. 사실 꿀릴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실 것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이 오신 거예요. 왕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한 거죠.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셨는데 거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쫓겨나가지고 지금까지도 1948년 독립할 때까지 흩어져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됐다. 겨우 독립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받아들일 때가 됐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다장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대로 받았습니다. 대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말씀 없이 그들이 400년을 살았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씀이 없이 400년을 흑암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때 다시 침례연을 보내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두 번째로 언제입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메시아를 죽여가지고 그들이 배로 받았죠, 지금. 600만의 죽임을 당하고 지금도 유대인 그러면 사람들이 멸시라고 이렇게 하지만 배로 받은 게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할 때가 됩니다. 그 싹이 난 게 언제입니까? 무화과 나무 싹이 난 게 1948년 5월 10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서 다시 한번 2장 보겠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이건 주님이 재림한 거죠.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더라.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 있게 되면은 그때 다시 율법이 선포되거든요. 그래서 이 왕, 소위 그 산상수훈이라는 게 그때 선포될 말씀이라. 왕국 복음이, 왕국 헌법입니다. 그다. 그때는 그걸 지켜야죠. 그러니까는 법이란 거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법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법을 모르면 안 되니까 다 그쪽으로 몰려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라들이 전부 분리돼가지고 국경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한국의 헌법이 있고 미국의 헌법이 있지만은 그때 되면 헌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다 몰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옛날에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아예 생각을 안 해. 옛날에 일어나지 않은 일은. 그러니까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앞으로 일을 예견하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 속에 다 들었죠. 이게 바로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 그래서 보십시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15절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도다함과 같더라. 이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16절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에서야 이 일들이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 행한 것인 줄 기억하더라.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볼까요? 35절. 그래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펴놓고 예수를 그 위에 태우더라. 주께서 지나가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주께서 이미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능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은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하더라.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 몇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거 그랬겠지. 아 사회 질서가 위반된다 그랬겠죠. 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리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돌멩이가 말하게 한다 이거예요. 옛날에 예, 그 누굽니까 그 발람이가 말 안 들으니까 당나귀에 입을 열었잖아요. 하나님이 41절 주께서 가까이 오셔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의 날이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에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내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 가두리라. 그러니까 이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저들이 죽일 걸 아시고 우신 거예요. 주님. 근데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대로 기원 70년에 로마 디두스 장군을 통해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되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 주님은 우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환란이 올 때 환란 재림하기 전에 환란이 올 때 엄청난 일이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 이루어질 걸 알았죠. 우리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니까 이거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는 참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고 안타깝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서야 깨달으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부터 깨달아야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18절에 이런 연으로 그 머리도 주를 맞으니 이는 주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부지런한 짓을 하는지 아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도다 라고 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갔으면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 그랬겠어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오시면 온 천하가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혀가 자백하고 모든 혀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시인 안 하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때는 주님인 그럽니다. 때는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벌써 주님을 찾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는 건 이미 그들이 예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그를 따라갈 거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며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며 깨끗한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또 앞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당할 것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주님의 축복으로 인다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